우리가 집중하여서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의미 있는 사진 한 장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서 대학생 벤처사업 도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인데요. 저기 보시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 모두가 다 이러한 동작을, 손가락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손가락 동작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중에 저 동작이 뭘 가리키는지 아는 분들도 있고 혹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손가락 동작이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예쁜 하트 모양이 화면에 나왔는데 방금 전에 본 요거 예, 이러한 손가락 동작이 가리키는 게 바로 저 하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뭐죠? 예, I love you. 예, 사랑합니다.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청춘 남녀 사이에서만 이런 손가락 동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동작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트 의미가 담겨진 손가락 동작을 보시면서 요게 뭐야 요게? 아, 좀 스케일이 좀 크게 머리로 이렇게 크게 하트 표시를 해야지. 아, 그냥 보일 듯 마듯 조그맣게 손가락으로다가 요게 뭐야 요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트를 표시하는 동작 10년 전만 해도 주로 크게 머리 위로 이런 표시나 아니면 양손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대략 2005년 이후부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됐다고 합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이런 손가락 이 모양, 요게 뭐 원조가 어떤 연예인이다, 뭐 아니면 어떤 연예 기획사 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 모양,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된 이유,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별것 아닌 평범한 동작. 그렇죠? 아주 조그맣죠? 별것 아닌 평범한 동작이라도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평범하지가 않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그 동작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인데요. 성경에도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동작 속에 평범하지 않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드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동작.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을 든다는 이 평범한 동작 속에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사가 걸려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사를 좌우하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을 드는 것. 손을 든다는 이 평범한 동작 속에 담겨진 중요하고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주신 두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맞닥뜨리게 된 첫 번째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고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삼국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고 고대 중국 삼국시대도 그렇고 후 삼국시대도 그렇고 1세대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던 나라의 경우 그 다음 벌어진 전쟁에서 다 패했어요. 그만큼 실전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세대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10세대가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특별한 무기 아예 없죠. 필수적인 전쟁 무기 아예 없습니다. 체계적인 전투훈련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게다가 저기 보세요. 본문 8절 첫 부분에 기록된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 표현은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 그냥 쳐들어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 느닷없이 쳐들어왔다. 아말렉 족속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싸운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말씀드렸죠? 필수적인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전투훈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그야말로 오합지졸 비정규군. 그에 비해 아말렉 족속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본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규군이.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있는 본문 9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사가 갈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했을까요? 야, 모세 머리 좋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래야 전투하는 게 잘 보이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려고 그래서 올라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우리 백성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저 살아온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 핵심은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요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전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투에서 이기는 신기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째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향해서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팡이는 상징일 뿐이에요.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상징일 뿐이지 지팡이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기도하는 모습, 모세가 기도한 모습, 손을 들고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자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온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도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이요,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이 동작, 손을 들고 기도한 이 동작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난 복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우 씨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인들의 아주 멋진 거수 경례 모습입니다. 모름지기 거수 경례,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군인들은 왜 거수 경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인 군대 방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라면 하는 거고 까라면 까는 거다. 욕 아닙니다. 뭘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자, 근데 좀 진지하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군인들의 거수경례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고대 로마 시대에 아주 빈번하게 암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족이나 군인 같은 군인들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나 혹은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1대1로 독대할 때면 먼저 오른손을 들어서 내 손에, 상대방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상대편에게 요구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거수경례가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세시대 유럽 기사들이 결투 준비 동작에서 생겨났다는 것인데, 여기서 살짝 조금 웃음면이 있어요.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기사들이 야외, 노천, 야외 결투장 관중석에 앉아서 결투를 지켜보는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왜요? 예, 딴 데 정신 안 팔리려고. 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쁜 여자들이 있다고 거기에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손을 올려서 자기의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 동작에서 이제 거수 경례가, 오늘날 거수 경례가 생겨났다는 것이 두 번째 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중세시대 유럽 기사들에 관한 것인데, 중세시대 유럽 기사들 보통 다 그렇죠. 갑옷하고, 갑옷, 큰 갑옷하고 투구로 완전 무장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한 기사들끼리 맞췄을 때 어떻게 하느냐, 투구의 앞 가리개를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자신의 투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오늘날 거수경례가 생겨났다는 것이 세 번째 설인데, 영국의 왕립 국방대학교에서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거수경례의 핵심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대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손을 들어 인사하는 거수경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거수경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린 명령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모두 믿음의 거수경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63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서 손을 든 사람이 모세라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63편에서 손을 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다면 두 번째 본문에서는 다윗이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교우들 중 어떤 분들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상황과 시편 63편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다윗의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래된 찬양이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찬양 사역자인 정성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한 소절만 제가 우리 찬양대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언제 얘기 나오나? 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어떤 찬양인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잘하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찬양 중에 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은 박수를 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해야 될까요? 박수를 치면서 해야 됩니다. 예, 박수를 치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매우 경쾌한 느낌의 찬양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아주 흥겹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저기 있는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아주 흥겹게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아, 이 찬양의 가사가 된 시편 63편은 뭔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상황이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6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못지않은 참으로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명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63편을 지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기 화면 위에를 보십시오. 조그만 글자. 시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시편 63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인데, 그런데 이 시를 어디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만들었다. 아, 다윗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다윗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물이 없고 황폐하다 표현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왜 광야에 갔는가? 무엇 때문에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갔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광야에 갔습니까? 아, 이왕이면 시원하고 쾌적한 왕궁에서 좋은 환경에서 시편을 쓰고 찬양을 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광야에 가서 거기서 시편을 쓰고 거기서 찬양합니까? 다윗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하 15장 14절 23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칠까 하노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허겁지겁 왕궁에서 나와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의 친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자 왕궁으로 쳐들어오자 정신없이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바로 그때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을 지을 당시 다윗의 상황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아닌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다 던져버리고 왕궁에서 나와 하루아침에 도망자신 새가 돼버렸습니다. 아들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의 시퍼런 칼날을 바라보면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망 다닐 바에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지금 읽은 맨 4절 맨 앞에 있는 이러므로라는 표현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손을 든 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정말로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꺾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 맺으면서 다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없네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영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